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이 교리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인심에 따라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더욱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한 이 교리 공부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내 저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구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우선 이렇게 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신앙의 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해라고 해서 무슨 의미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뭐 교소가 발표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도대체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필이면 신앙의 해라는 걸 왜 그리 만들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오늘날에는 신앙심이 약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약해졌기 때문에 신앙의 해라고 특별히 정해가지고 그 신앙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내리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배우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해를 맞아서 특별히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톨릭 교리서, 두 번째로는 봉의의 문헌, 세 번째로는 성경 공부, 이렇게 세 가지를 모든 교우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도록 이렇게 정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늘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자, 개인적으로 참 그래도 우리를 성령께서 이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쩜 우리 가톨릭 신자들처럼 그렇게 교리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지 그 자체가 신비. 그리고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 아,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면, 조금이라도 더 잘 알면,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신앙에 대한 갈증과 엉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신앙에 대한 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다 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역시 늘 새롭게 하느님을 향한 새로운 갈증이 있고, 또 알면 할수록 더 알고 싶은 그런 생각과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저도 저 역시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리 뭐 하나 도대체 뭐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아주신 것만으로도 벌써 이미 여러분들은 그 자신이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그런 갈증이 그런 이런 교리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저만 알고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내 제가 그 동네에서 살 때 어른들이 항상 하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알아야 면장이 높지. 들어보신 적 있죠? 알아야 면장이 높지. 뭘 알아야 뭘, 면장이라도 알아야 뭘 해놓는 건데, 그걸 모르면 잘 모르는 거죠. 특별히 제가 보면 음악을 들어도,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뭐 운명을 듣는다고 해도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그 음악에 대해서 뭐 전문적으로 듣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은 그 세밀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음악도 좋다. 좋은 건 다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면이 어째서 좋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술관에 가서 그림 보면 그 다 그 그림이 그 그림인 것 같고, 어때 보면 아, 이 그림 참 좋다. 아, 이 그림 참 멋있다. 내 돈 있으면 이 그림 사고 싶다. 그 정도로밖에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또 다른, 아, 이런 구도를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면이 강조되어 있고, 이래서 이게 가치가 있는 그림이고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실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도 한 줄 더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한테 남들이 느끼는 거랑 똑같이 느끼고 남들이 아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라면 우리 더 이상 거기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쉽게도 천주교 신자들은 이런 말씀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봤을 때 천주교 신자들은 참 무식합니다. 이건 정말로 일반 그런 교육 수준과 달라요. 저는 그래도 대학 교수들이라면,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추천했을 때 대학 교수들이라면 적어도 일반적인 상식도 많이 알고 또 특별히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데도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조회를 해보거나 이러면 전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우리 교리나 신앙의 지식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무식함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교육을 못 받아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의미와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전문적으로 알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안다고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 참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회의도 오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신앙을 그만두는 혹은 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국에 신천지 교회라는 그런 새로운 이단 집단이 생겨가지고 많은 교회와 개신교와 심지어 천주교회까지도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많이 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의 발령, 주의가 이렇게 내렸고, 그래서 하는데, 좀 그동안에 있었던 힌트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빼간다고 해요. 처음에는 마치 천주교 신자인 것처럼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영세를 받고, 심지어, 그리고 막 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성경 공부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기본적으로 자기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주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은 귀에 솟기단 이야기를 해주면은 거기에 빨려들어서 거기를 믿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말려들게 되고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거에 빠져들 만한 그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무슨 그런 판매하는 조직 뭐죠 이렇게 다단계 판매처럼 아주 굉장히 그 결속력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효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보이게 되고 혹시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고 어렵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유가 단 하나, 천주교 신자들은 교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리에 있죠. 또 천주교 신자를 오히려 천주교 신자라면 더 하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천주교 신자를 포섭하는 그런 교회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 그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첫째 목표물이 천주교 신자라고 해요. 천주교 신자. 그 왜 천주교 신자냐면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사람,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 신자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야기하면 더 많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한동안 그 영원의 증인이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갔던 적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또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 영원의 증인의 신앙을 얻어서 또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어쨌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다가 오늘 이제 교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여기서 뭐 갑자기 알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된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은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라도 더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제일 지금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마음은 적극적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피동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 식의 마음만큼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뭐라도 하나 더 알아보자, 내 궁금증이나 내 신앙의 갈증을 하나라도 더 풀어보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것도 물론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자발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도 새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함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마음을 열 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느껴본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말을 청산주수로 잘하고 막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수도 있지만 말을 무지하게 못하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 마음을 열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도 내 귀를 들이고 내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가르치고 말하는 일도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그래서 사람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성령께 마음을 열고 이 기회가 나에게 주님을 좀 더 알게 하고 또 그동안에 어떤 내 신앙에 미비했던 거 그리고 몰라서 못했던 거 몰라서 제대로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알게 해주신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교리문구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교리교회 교리서는 수공교수인데 수공을 다루려고 하다 보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내용 구상이 많이 좀 딱딱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간추린 이 가톨릭교회 교리서도 좀 딱딱하지만 그 가톨릭 교리서라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문학별로 돼 있어가지고 참 보통 사람이 그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간추린 교리서 할 건데 일단은 제가 이 책을 이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책 없이 그냥 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이야기를 그냥 들을 때 뿐이고 귀에 어떤 때는 소통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루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책에 쓰여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배울 때는 들을 때는 좀 학교 공부하는 것 같이 따분하고 지루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한번 펼쳐볼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글로 알아듣는 것하고 말로 알아듣는 것하고 감성적으로는 말로 할 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 글을 읽을 때보다도 그런데 반면에 글로 할 때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 쌓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톨릭 이 교리 예, 간추린 가톨릭 교리서를 중심으로 할 거고 여기에 따라 살펴봅니다. 그래서 매번 한 과 내지는 길 때 두 과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50분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매 화요일 날 50분 강의하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릴 겁니다. 물론 질문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제가 얘기하기를 좀 많이 봤지만 질문하세요. 그럼 질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그럼 제가 대신 질문하면 당황하고 어쨌든지 그래도 어쨌든지 뭐 한두 개라도 여러분들 편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질문을 하면 그 과에 해당되는 질문 같으면 뭐 이렇게 더 좋겠지만 그 과에 해당되지 않는 질문이라도 아는 한도 내에서 질문 한두 가지 정도 지금 너무 많으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질문 한두 가지 정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분 강의 10분 질문 시간에서 매일 매 주일 화요일마다 매주 화요일마다 50분에서 1시간 정도 교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리의 진행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주시도록 할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챕터씩 읽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맨 목소리로 읽으려면 힘드니까 챕터 읽은 거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그 읽은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 설명하거나 풀어서 이야기해줄 게 있으면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요. 우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여기 머리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페이지로서 7페이지인 것 같아요.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머리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머리말에 보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그 작은 글씨인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작은 글씨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순수한 후의로 계획을 세우시고 자유로 인간을 창조하시어 당신의 믿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인간에게 다가오신다. 인간을 부르시며 당신을 찾아 알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신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본 계획과 그 시련의 신비를 가르쳐 주어 모든이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복음 선포와 교리 교육의 목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참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리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 첫 번째에 인간의 삶, 하느님을 알고 사랑함,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것부터 시작. 우리 그리스도에 구원을 받을 만합니다. 네가 말하는 것부터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지만 결국 구원은 내 삶에 관해서 곧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의 교세의 서울 매남의 나무 소재고 인간의 삶,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가 말하는 부분을 잘 표현한 말이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부분은 이 세상 삶과 동떨어진 저 세상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삶과 연결된 이 세상 삶에 관한 것이다. 예. 참 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구원이 뭐냐. 옛날에 구원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장난삼아서 10원에서 1원 빼니까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스갯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구원은 정말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이게 구원이라고 제가 보거든.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게, 천당 가는 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천당 가는 게 구원이죠. 그렇지만 그냥 여기서 개판으로 살고 아무데나 살다가 천국에 얼른 가면 되느냐? 아니다. 개신교회 그 어린이들 찬송가 중에 보면 나는 구원을 차올라타고 하느님 나라 갑니다. 뭐 차표 필요 없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개신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교회에서 장모직만 맡으면 교회에서 집사직만 맡으면 교회에서 권사직만 맡으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천당에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는 것 중에 정말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이 세상 삶과 동떨어진 저 세상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삶과 연결된 이 세상 삶에 가는 것이다. 여기다가 이쪽 쭉 보세요.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살까 생각하시죠? 어느 날 부모 죽어가지고 뭐 어떻게 죽어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가서 가는 그거.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부터 이루어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구원의 목표가 자기 완성이야. 그럼 이 세상에서 자기 완성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 도대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지만 완성되는 건 어디서 완성이 돼요? 하늘 나라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죠. 개신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잘못된 구원이가요. 어쩌면 개신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관이야말로 정말 가장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완성을 자기 인격과 자기 삶과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 거기서 내가 인격적인 성숙, 인격적인 완성을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느님에게 가서 비로소 완성되는 그 구원, 그 구원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가장 좋고 그것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뭐 이거 특별히 계속 비판하기 위해서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주로 들어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못 받고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잘 되고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잘한다는 게 보이는 그게 보면 뭐 헌금 잘 내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봉사활동 잘하고 그러면 돈 받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다 해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난 다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다 해주시죠. 그럼 나는 뭐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사람이 아닌 로봇이에요. 로봇과 사람의 차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한 일을 택한 인간이 해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선한 일만 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다면 요즘 말로 그 사람에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그건 자유로운 자기 선택이 아니죠. 그건 사실 가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다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단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린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의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바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더러 그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과 동떨어진 저 세상에서 완성되는 저 세상에서야 비로소 되는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의 연결된 저 세상 또 저 세상 삶과 연결된 이 세상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만 중요한 거예요. 삶.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완성이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눈에 잘 들어가지고 저 세상 가서 구기영화 되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서부터 빼나갈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라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옛 요리문답, 옛 요리문답이라고 했는데 어쨌든지 첫 조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뇨? 사람이 천주를 알아보는 경우로 자기 여론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이런 교리로 교류받아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이 중에? 오우, 그렇군요. 이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옛날에는 교리문답이 그랬어요. 단문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사람이 하는 행하라 구경하고 사랑하고 태어나는 거 그렇게 아주 단단하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교리 배울 때 참고할 때는 물어봐요. 신부님이 물어봐가지고 대답 못하면 빡고 눈물을 흘리고 빡고 나가서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신부님이 참고하는데 신부님이 물어볼 때 참 잘 대답을 했는데 주교님이 물어보시니까 더욱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견진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나마 어른들은 하나도 대답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대답을 해가지고 겨우 저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안 떨어지구나 그런 것도 봤는데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원래 가톨릭 집안이 아니에요. 원래 부모님 때에는 아버님은 무교였고, 보통 뭐 한국의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무교였고, 어쩌면 유교에 가까웠고, 근데 유교를 뭐 종교를 여긴 건 아니니까 그렇고, 어머니는 동네에 있는 작은 이 암장이었는데, 암장도 아닌데 기정처럼 부처님 모셔놓고 뭐 하는 그런 오살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집에 다니신 그러던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우리 제일 위에가, 우리가 사남이 있는데 제일 위에가 누님이고 그 두 번째가 이제 형님인데, 이 형님이 군대에 가서 전염시켜왔어요. 천주교를 전염시켜와가지고 이제 천주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뭐 나가실 생각도 없었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저희 식구들을 큰 형, 그 다음에 작은 형, 작은 형은 나중에 또 했는데 어떻든지, 그 다음에 제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신데, 누님, 저, 남동생이 그래도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이 그래도 천주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천주교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 부모님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나 아버지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많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자식 이기는 아버지는 없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냥 승낙을 한 게 아니라 묵인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니게 됐는데, 제가 이제 대신학교, 저는 소신학교 때부터 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영세를 받으시고 변진을 받으시고 천주교 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되는 거고, 어쨌든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다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한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대단히 만족한 것 같아요. 대단히. 정말이에요. 정말 대단히 만족해요. 왜냐하면 더 부러운 게 없거든요. 부러운 게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부러운 게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당당하고 좋은 건지, 글쎄 여러분들 중에도 느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세상에 그 어떤 위치나 어떤 부나 어떤 모든 것보다도 지금 현재가 가장 저에게 적합하고 제가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물론 때때로 힘든 데도 있지만 그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에 비하면 세 발이 피하여 아무에게도 아쉬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삶을 살수록 행복감이 더 증가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젊지만 물론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딴 데 이렇게 관심도 이렇게 가져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 참 하도 못 살아보고 더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일.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다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게 됐다는 게 그만큼 저에게는 소중하고 행복하고,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신부님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부님은 다시 태어나도 난 사제에게 가리라 이렇게 했는데, 저 역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30대 중반쯤 됐을 때는 그 책을 읽고 이 양반은 참 희한한 양반이 뭘 또 봐 한번 봤을 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안 해요. 다시 또 지금 또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하느님을 안다는 것, 더군다나 하느님을 올바로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상상하고 보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냥 겉만 뻔두르르 해가지고 그냥 생생내기 취미생활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다고 철석같이 말하고 있고 믿고 있는 하느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부는 공감을 하는 자세가. 왜냐하면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피가 없어요. 과거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잘하신 분들, 명사하신 분들, 뭐, 배우면 얼마나 배웠으며, 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 360조문의 그 가톨릭 기도서 달달달라 외운 그것만 가지고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결코 내가 종교를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고, 뭐, 병에 따라서 신이 이신이 멀어서 줄고 받고 막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삶이 많이 편안해지고 윤택해진 반면에 사람들의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더 후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요새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무슨 남들 하니까 나도 마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미사 참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주일날 일주일 내내 내 집에 시간 갖다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내놓겠다고 가면 그 시간인데 그 시간마저도 이유만 다 오면 아니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빠져 놀러 가면 빠지고 어째서 빠지고 집에 누가 와서 빠지고 물론 살다 보면 빠질 만한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꼭 참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주일에 대한 어떤 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일날 여기 보면 꾸준하게 나오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되게 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물론 뭐 출장 때문에 어디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왔다 갔다 왔다 그리고 그런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출장 가시더라도 여행 가시더라도 여행지에서 어느 성당인가를 찾아서 가서 부산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리고 그 정도 돼야 바로 천주교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뻑하면 천주교 저 미사에 주인 미사에서 아는 사람은 사실 무늬만 천주교 신자지 결코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킬 때 그것이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쭉 다 있는데 넘어가고요. 아, 1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쪽 14쪽을 보면 가톨릭 교회 교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답 가톨릭의 교리는 신앙 고백편, 전례와 성사편, 그리스도인의 생활편, 그리스도인의 기도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비는 신앙의 대상이며 이는 전례로 기념되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행위를 비추고 지탱해주는 것은 바로 이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우리 기도의 토대이며 우리 청원과 찬양과 간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고백, 전례, 성사,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기도 이렇게 네 개를 나누는데 사실 옛날에 배우면 이렇게 되었어요. 믿을 교리, 지킬 계명, 성총을 얻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밝혔는데 저는 사실 지금의 이런 네 개를 구분하는 방법보다 옛날 방법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교리, 그 교리편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성모 마리아는 어째서 우리가 복용해야 되는 것이고 뭐를 천주교가 어떤 종교이고 또 칠성사가 누구시고 칠성사가 왜 중요하고 이런 거에서 쭉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교리를 믿는 믿을 교리 그러니까 지킬 계명, 지킬 계명은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대표적인 게 뭐죠? 십계명. 십계명 말고도 뭐가 있어요? 양심에 대한 말씀, 양심.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죠.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의 양심은 많이 더럽혀져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양심만 지키면서 살아가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었죠. 요새 양심 지키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밥 굶어 먹을 밥 굶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참 양심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양심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나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짓을 하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미소를 달라진 게 뭐냐, 양심의 밝기가 어두워진 겁니다. 우리가 양심의 밝기가 좀 어두워진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반응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아요. 그 과거에는 참 양심 받은 사람이 많았고 양심 한번 통했다는 게 덕목이었지만 요새는 양심 한번 통했다는 게 별로 덕목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그 뭐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뽑을 때 보니까 그 중에 양심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와서 개망신 떨고 간 누구죠 이게? 번째 거를 디모데후서 2장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그 대단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만 전민이고 자기네만 구원받을 거라고 떡고지를 피고 있는데 어쩌면 제일 많이 떨려져 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니고 이태리의 어떤 작가가 성프란치스코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빗대어 책을 쓴 책이 있어요. 춘천에 은퇴하신 주교님이 장주교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프란치스코 나는 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죠. 노예 살기를 했고 거기서 공사판에서 성을 짓느냐고 집을 짓느냐고 뭘 하냐고 그냥 그 노동에 시달리고 죽고 고통받고 그랬을 때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탈출시키잖아요. 요즘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난민이에요. 팔레스타인 난민이 이유 없이 죽고 고통받고 그래서 거기 그 작가가 하는 얘기를 해요. 바뀌었다. 새로운 이집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은 팔레스타인 난민입니다. 네, 그렇게 그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만 오로지 자기네 민족만 선택받았고 자기네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한 게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성경은 구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약은 전부고 구약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온 것을 보완하면서 완성시켜주는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없이는 신약이라는 열쇠가 없으면 구약을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하나 얻어야 돼요.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대부분 보면 내가 과연 첫 땅에 갈 수 있을까? 당연히 첫 땅에 갑니다. 당연히 하느님 뭐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너 요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찍어내가지고 잘못한 거 해지고서 지옥 보내려고 애쓰시느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되기를 바라시고 모든 사람이 다 첫 땅에 가기를 바라시고 행운을 행운을 부르기 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일단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내 안에서 어떤 인간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올바른 인간이 될 때 올바른 구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지 못하면 결국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되신 분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셨어요. 물론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고 모범이고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려고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미리 가셨어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쉽지 않은 길을 겪고 있지만 그간에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저지른 한두번의 실수 혹은 나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나를 하느님이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내가 부족한 자들한테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만을 원하신다면 아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인간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 중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게 만드시겠죠. 그럼 그게 완전한 인간인가요? 아니죠. 그건 로봇이나 놀이기관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자유가 주셨냐면 당신을 부인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있고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그렇지만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멀지 않고 거기 나갔을 때 뭘 인정하게 넌 죄가 많으니까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땅 갈까 지옥 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누구나 다 전승받길 바라고 누구나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희망을 향해서 갈 때 거기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일어서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반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갔어요. 그래서 드디어는 초대교황까지 되는 그런 영광과 더불어 그런 중요한 역할을 또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악이나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히려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에 있어서 참된 삶, 참된 삶에 오면 내 모든 것을 바쳐 주님께 매달릴 때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나를 짓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내 삶을 비로소 참된 삶이 될 것입니다. 성 아우스티노 형제님한테 성인이 해주신 명언인데 이게 바로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별로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참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또 일단 교회를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이봐요. 없죠. 제가 이 꿀정을 쳤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천년도 당신을 10편 90장 1에서 6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 당신의 세대로 우리의 일어난 자가 되시는 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며 우리가 나아주시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펴주시기 전에 나이다. 사랑을 아침에 피었다가 흐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버리나이다. 여러분들 참 제 차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사람 환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아니야, 근데 어느 걸 많이 긁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만원짜리? 히스케이를 좀 공격해야 돼, 사람들. 예? 몰라요, 부장님. 아, 참. 아니,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많이 바뀌었으면 이런 말이 없는데, 아니, 뭐, 낭만 몇 개 바꾸면서. 성경이 바뀌었죠, 진짜. 비상통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많이 바꾼 것 같아서 조금 바꿨어요, 조금. 그래서 신자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고.